15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자신을 세상이 미워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진리로 살아갈 사람들을 세상은 역시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렇게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될 제자들이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능히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순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역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성령과 세상의 관계는 물론이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을 격려하시는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헤어지는 아픔이 있겠지만 다시 오심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필요는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이제야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29절 30절에서 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면 꼭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가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셨다가 오신다는 약속에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저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떠나가신다는 말씀만 들려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말씀이 제자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심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여전히 육신의 한계에 머무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 떠나신다는 것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제목과 같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자신들과 머물러 계시는 동안 갈릴리 여부 때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물론이고 기적의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는가 하면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런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장래를 내다보시는 주님은 그 두려워하고 안타까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이 구속을 이루셔야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있어지는 유익은 오늘 우리들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죄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버금가는 일이죠. 죄악된 세상을 의로운 삶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의 역사 때문이거든요. 사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주님의 가심은 이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주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계승해서 세상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죠. 세상은 어떤 것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 바른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사람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조차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바른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고 오히려 악을 옹호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국 최후의 보루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양심조차도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기준이며 모델이 되십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한 기준에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에 모델이 되는 사람인 거죠. 인자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예수도와 같지 못하면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에 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도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하신 말씀으로 과연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세상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행했던 박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함과 함께 사실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미리 일러주신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약속으로 오실 성령을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 일러주시는 것인데 이것 역시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2절에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다르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가 잘못됐다고 치부해서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의 단면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요즘 너무 극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 9장에서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로 눈을 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임을 감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모가 혹 이것을 인정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것을 봤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9장 22절이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앞에 9장에서 봤던 우려가 사실로 이루어지면서 유대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심각한 불이익이었을 겁니다. 저들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지만 이것조차도 3년 전에 예수도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만두었고 나중 예수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 잡는 일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1장 3절에 보면 그렇죠. 그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은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2절에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예언은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예수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도의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중에 그 아그리파 왕입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중략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읽을 수가 있죠. 현재도 무슬림들은 기도인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알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폭탄 테러 같은 짓을 하는데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에 폭약을 옷처럼 입고 죽는 것을 가장 위대한 순교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일어나는 테러에서 보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다.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혹 예수 믿는 우리를 또는 교회를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민원도 넣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다. 사실은 불쌍한 거죠. 딱한 일이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자꾸 힘겨워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은 6절부터 5절, 4절 이렇게 뒤로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는데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도께서 다른 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근심만 가득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근심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할 주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남겨두고 가시는 자신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이고 비록 주님께서 가신다고 할지라도 다른 보혜사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하심에도 제자들의 근심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웠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5절에 그렇게도 있죠.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5절 상반절 그리 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감사를 가져야만 했고 근심을 걷어버릴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보내셨던 그분께로 되돌아가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해 보내신 분이라면 다시 불러가시는 일도 목적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장 36절 상반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장 5절에서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었던 것을 지나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제자의 질문은 막연한 의심으로 던진 것이었다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사실 죽음으로 가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임에도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묻기조차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미 마음의 두려움만 가득 가진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계속 하셔도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의심과 두려움의 장애물이 진실을 가려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앞에 두 제자의 질문과 주님의 이 말씀은 서로 다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닥칠 일들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4절에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앞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디였죠? 1절이었잖아요. 하신 내용의 반복이면서 확인입니다. 오로지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4절 중반절에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좋은 교훈인 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의 오신과 함께 이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끝날 것을 숨김없이 모두 말씀해 주시면서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5장 15절 바로 앞장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은 이미 모두 말씀하셨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혼란할 필요가 없이 주신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영광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4절 하반절에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앞에서도 가끔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마음에도 두지 않으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셔야 한다는 말씀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가심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제자들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제자들이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께로서는 서운하기도 하셨을 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입장보다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입니다. 긴장이나 반응도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다가오는 일이 그렇게 안일하게 맞을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진전되는 시간 속에서 계속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앙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8절의 말씀, 여기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유와 유익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계속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서 로마의 압제에서까지 완전히 자유를 찾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대와 정반대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디로 가셔야 한다는 말씀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나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 또는 우리 교회만과 이 지구촌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짧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쉽게 나와 직결되는 우리와 직결되는 가까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등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먼데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이유에서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요. 우리가 조금 성숙할 수 있다면 당장의 유익보다는 장래를 위한 보다 나은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한 성장을 당부해서 썩어질 것을 얻는 것보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렇게 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별의 아쉬움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더 정리라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분명한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은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격려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도께서 제자들과 육신으로만 함께 계시는 한 온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고 공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주님과 함께 육신으로 있는 제자들에게만 유익을 주실 수 있으셨지만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가시면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비교될 수 없는 인류의 유익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의 말씀과 연결되겠지만 예수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보내실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8절에 그랬죠. 어찌 보면 이 보혜사 위로하고 책망하는 개인의 돕는 분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세상을 대상하시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이 주임무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성령 사역은 14장 26절에서였죠.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 8절에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은 주로 책망하는 일인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당연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말은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라는 성령의 사역은 그 의미를 볼 때 죄에 대해 깨닫게 하고 어떤 잘못을 증명해서 꾸짖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세상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속에 오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역할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이 말씀, 성령의 사역의 바른 이해는 바로 다음 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8절을 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안타깝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까지 하면서도 그것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것이며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수없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시간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없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꾸거나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바로 성경이죠.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손에 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이것이 긴 안목에서나 내 개인의, 나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늘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유익을 가져올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합력해서 그것이 선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